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너그럽고 또 부드럽게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이고 너무나도 몰인정한 세상이고 너무나도 포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지쳐있고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로 인해서 많이들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너그럽게 또 부드럽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또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말과 포용이라는 이 말은 잘 보면 뭐 비슷한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엄밀히 좀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마음이 넓어 남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면 포용은 도량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감싸고 덮어주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용서에 중점을 두고 포용은 바로 아량에 중점을 두는 거죠. 감싸주는 거, 덮어주는 거,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 봐도 못 본 척 해주는 거. 그 아량에 바로 이 포용에 중점을 두고 바로 이 관용은 바로 용서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두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실천이 되는 것이 참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이 관용과 포용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봐주고 우리를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때는 참으로 행복하지요. 참으로 든든합니다. 혹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각박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몰인정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잘못 가면 어쩌지? 내가 잘못 말하면 어쩌지? 내가 잘못 행동하면 어쩌지?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니 많이 지쳐 있어요. 관계가 힘들어져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마저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인간관계마저도 서로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가고 있는 요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정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관용과 포용의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용과 포용을 잘하는 것이 곧 인간관계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먼저는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방법이 뭐냐. 첫째는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이 편견은 관용과 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이 편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상대방의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거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미운 감정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편견의 마음을 버리는 거지요. 따라서 이 편견이라는 이 색 안경을 우리가 버리고 또 생각의 폭을 넓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 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정말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그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 보는 경향들이 더 많단 말이죠. 따라서 제일 첫째는 우리가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마음. 흔히 남의 일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도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어가 있는 티에 대해서는 너무도 아픔을 느낍니다. 정말 크게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관용과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나의 아픔처럼 다 느낌을 갖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나는 얘기하지만 더 힘들었는데. 얘기하지만 결국 그 당사자는 그 어려움이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용,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공감의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이점을 존중해 주는 거라는 거죠. 차이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협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분명히 바를 수 있다는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각자의 시점, 시각, 각자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은 뒤에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대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중요하니까 내 이야기만 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진짜 지혜는 차이점을 인정해 주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약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금방 분노하고, 금방 화내고, 금방 짜증내고, 금방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내 성향 중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막 쉽게 일어나고 짜증이 막 일어나고 화내고 큰 소리를 치는 경향들이 있다면 그 능력, 자신을 그런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 부분들을 조심하는 거죠.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람은 하루에도 감정의 변화가 수십 번씩 바뀐다는 거죠. 금방 기뻤다가 금방 나 마음이 나빴다가 금방 좋았다가 그래도 금방 뭐 화를 냈다가 뭐 이런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도 변화가 심하게 찾아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성숙한 사람은 이 기복에 짧지요. 그런데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바뀌는 거죠. 금방 바뀌었다가 금방 바뀌는 거죠. 그런 사람의 관계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유를 갖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훈련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관용과 포용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또 실패도 경험한 뒤에 그리고 내가 겪어본 뒤에 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오죽하면 그랬겠어. 라고 하는 그 차원 높은 생각의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나도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또 힘든 과정도 지나보면서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 용납하게 되고 관용과 포용으로 다 이해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실패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교훈 삼고 자신이 배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이 관용과 포용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아마 이 본문을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런 거죠.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미래 씨를 뿌려서 이렇게 밀을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함께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라지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거지요. 별 필요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목격하게 돼요. 예. 어릴 적에 자라날 때는 그것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거 같아요. 예.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추수할 때쯤 돼서 가보니까 종들이 바로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거죠. 이유를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이 바로 이 밀이 심겨져 있는 그 밀밭에 이 바로 이 가라지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어릴 적에 자랐을 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수확할 때쯤 되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가라지를 가서 뽑을까요? 얘기를 합니다. 가서 그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혹 가라지를 뽑다가 이 밀까지 뽑힐 수도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는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얘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라. 결국 추수 때가 되면 결국 이 독보리는 뽑혀서 불에 태워지게 되고 결국 그 후에 밀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하. 가라지 같은 인생이 있고 밀과 같은 인생이 있구나. 뭐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추수 때까지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식별하기 어려우니까 함부로 판단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는 거기 있는 밀까지도 함께 뽑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기다리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 팔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 현장에서 목격한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군중들은 다시 조용해지는 거죠. 왜요? 자신들도 죄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11절에 말씀해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판단을 하잖아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막 정죄하잖아요. 막 정죄.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해서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최종적으로 설 곳은 심판대이지 심판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심판석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해요. 쉽게 정죄해요. 자신도 허물이 많으면서 자신도 부족함이 많으면서 쉽게 다른 이들을 정죄해요. 다른 이들을 우습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심판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우리도 똑같은 처지예요.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할 수 있는 나도 똑같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심판대예요. 심판대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밀과 가라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임의로 뽑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임의로 뽑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는 누구나 밀이었다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가라지였는지 모르지만 자라다 보니 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식물은 그 씨앗부터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아예 애초부터 심겨질 때부터 그것이 밀인지 그것이 가라지인지가 결정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달라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밀로 살다가 어떤 순간에 타락하여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로 살다가 한순간에 변화되어 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관용과 포용의 마음이에요. 왜요?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은 가라지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그가 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주님께서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가라지인 우리가 밀이 될 때까지요. 그런데 심판자이신 주님께서도 죄인이 의인이 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처지인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훗날 우리보다 더 풍성한 밀 이삭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멋진 밀 이삭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우리 역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가라지가 될지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의 모습이 가라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 모습이 밀이 아니고 가라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뽑아버려야 맞습니까? 지금 당장 뽑아서 불 속에 내던져야 맞습니까? 그래야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가라지라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당장에 뽑혀서 불태워지지 않고 추수 때까지 밀로 변화될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기다려줄 때 가라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역지사지의 마음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밀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라지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밀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라지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당장에 뽑아서 불에 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뽑아서 불 속에 내던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열심히 받아주면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밀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결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바라봐주며 함께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알곡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그러가는 그 결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 중간절에 보면 추수 때에로 시작하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입니다. 마냥 기다려주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 이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해 주면서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도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 지금은 가라지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밀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도 연그러 언젠가는 밀로서 풍성한 결실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모두가 함께 다 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이라고